저희가 이 골로새서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첫 번째 주일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9월 중순이니까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설교가 골로새서 강의를 헤아려 보니 26번째가 됩니다. 다음 주일이요, 이 골로새서 최종 말씀이 되는데, 전체 27번 주일을 통해서 본 셈이니까, 1년의 한 절반 숫자 주일에 골로새서 말씀을 본 셈입니다. 1년 동안 했지만은, 그러나 절반 정도 되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절기가 있으면 절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다른 주제들이 또 있을 때그 주제를 따라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7번을 보는데요. 근데 사실은 27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서 이한 서신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에게 온 그런 많은 도전에 대한 우리의 준비라고 그럴까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겨울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0년, 2021년 지금까지도 계속 뭐 ongoing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OVID-19로 인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의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마 교회가 또 여러 모양으로 어떤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확신해보는 그런 또한 도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도전이 있었냐면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왔고, 또 교회들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 크리티컬 레이스 디오리 같은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들이 또한 찬반이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바로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있게 된 일입니다. 저희가 속한 남침내교회도 교단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침내교단에서도 요번엔 아니지만 2017년, 18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띠오리, 그 이론을 놓고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도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벌써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 표면상으로 부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혼란이 있었던 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지나셨던 몇년 동안의 그런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됐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설치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설치를 하고 그랬을 때 바로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봐야겠다,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골로새서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시면서 바로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바로 그전저 예.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인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중에 또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크린에 제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가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즉 우리가 이제 예수에 관한 우리의 교리적인 그런 이해를 보통 그리스도론, 예수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믿음도 건강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고 몸을 이루신 것이 바로 머리가 되시고 몸을 이루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가 있고,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교회가 있어요. 로컬 처치. 그러나 거기에 내가 어떤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론이 분명하면 내가 교회에 대한 그 믿음도 분명해지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종말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이게 저 환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시점이 있었고, 창조한 다음에 가다가 갑자기 환원돼가지고 또다시 반복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계속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 진행이 때문에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모든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는 여러 가지 세대의 사인들을 보면, 아,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에 관한 그러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나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난 몇 년 동안 말씀을 나누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일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그 뉴스들 일면을 매일같이 가득 채우는 그러한 주제들이 여러 나라들 아닙니까? 요즘처럼 뭐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라들마다 격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요. 또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건강, 국제적인 분쟁, 국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국내 갈등, 뭐 이런 일들이 잔뜩 채워져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을 틀어쥐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터졌네, 뭐 이런 문화 속에, 경제 속에, 정치 속에 이런 일이 있네. 이것들이 다 가장 강한 그런 포스로 사람의 역사를, 인류의 그 역사를 끌고 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우리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나 봐. 하지만 정말 세상 역사 그리고 인류사의 방향과 결론을 잡고 계신 분은 누구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은 이것을 우리가 창조한다, 이것을 우리가 열어간다, 이것이 왕권이다, 이것이 주권이다, 이것이 권력이다, 이것이 권세다, 이 우주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고 살게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록해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역사를 기록해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님과 제가 바로 이 인류사의 역사의 내용을 기록해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를 살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끝부분이에요. 근데 끝부분을 보면은 참으로 아주 당연한 그런 귀결 내용을 끝납니다. 예수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예수가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저렇게 변화시킨다면,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관계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 그들의 변화된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냥 뭐 이제 끝나는 얘기니까는 누구에게 물어나고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가 정말 역사하신다면, 예수가 정말 변화시킨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와 성도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구나, 아니면 있을 것이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고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같은 복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뭐 오늘하고 다음 주일 그렇게만 이제 보고 마치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만난 그 인생에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정도의 그 드러나는 어떤 표현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인생이 정립되어 가기 때문에 변화가 뭐 마이크로한 레벨이든 어쩌면 커다란 레벨이든 하여간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변화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뭐가 선하고 뭐가 그릇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니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관계에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그런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오늘 보는 그 앞에 부분들을 보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은 경우에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모든 관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정 식구들 간의 관계, 또 믿음의 가족들 간의 관계,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 그 달라짐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경험이 안 돼요. 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예수가 테이크오버하시고 그와 같은 변화가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인생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 또한 예수로 인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는 오늘 주일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주목하시기를 늦추지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세 분을 모셨습니다. 나오시죠. 예, 이쪽으로는 안 나오시고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누구냐 하면 예, 두기고 오네시모 그리고 또 한 분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을 우리가 그들의 예수를 만나 변화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핍니다. 첫 번째,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인생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두기고를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의 이름을 아시죠?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사울. 뭔가 추구하는, 뭔가 구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도 또 이 바울이 바울의 그런 배경을 보면 그가 열두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그래도 이 왕족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 바울이 된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이 그에게 주는 암시하는 그와 같은 배경에 대한 자기의 혈육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헌신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육도 엄청 받았죠. 가말리엘 그 문화에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랍비 학교 중에서는 가장 아주 유력한 그런 신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젊은이로서 유대인의 차세대에 떠오르는 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라이징 스타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였던 모습이 뭡니까?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런 라이징 스타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일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붙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증언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돌을 던질 때 그들이 이제 다 위에 겉옷이 이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것은 칭칭 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편하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가볍게 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돌을 던지는데 그 모든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놨다고 하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 앞에 뒀더라 그랬어요. 즉 이 사울은 뒷짐을 지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모든 행동을 만든 메스터 마인드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이징 스타로서 유대교의 라이징 스타로서 유대교를 감히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순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배경에 보면 그가 과거에 했던 일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존재인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잖아요. 사울은 어떤 그 추구한다는 그 열망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뜻이 있었다면 바울이라는 이름은 매우 겸손한 느낌이 드는 말이 됐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큰 걸 추구하는 자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물론 사울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헬라어로 했을 때 바울로 볼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말을 이름을 붙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의미에 있어서도 바울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었어요. 하여간 그는 유대인의 그런 라이징스라서 그런 일을 당연히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을 보면 자기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어 뭐 이런 식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과 유대교를 대표해서 유대교를 가로막고 있는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한다. 그 뜻을 세우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과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었고요. 이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요. 어제 예수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요. 그를 이제 보는 다른 크리스찬들은 그런 변화된 바울을 즉각 사도로서 인정을 했고요. 동역을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 인생 변화에서 아주 극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뺐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힘든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극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바로 바울사도의 인생된 변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죠. 이제 예수를 믿었고 나도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가니까 동료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주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엄청나게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바울만큼 오해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그 인생 이야기를 좀 더 이제는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눈이 멀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다서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눈을 뜨게 되니까 즉시 예수를 전하고자 했어요.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방 부딪힌 사건이 뭐냐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주 금방 부딪힌 사건이 살해 협박을 받는 것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살해 협박부터 받았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이 차세대 이 유망주가 바뀌어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고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적이 됐구나 더 먼저 알았어요. 확실히 예수장이 됐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살해 협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시면 더욱더 좀 우리가 그 부분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자 1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를 회복시킨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랬습니다. 자, 며칠 동안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 회개 그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저 인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아, 이게 뭔가 연막전술이구나. 지금 우리 편이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야. 자, 그런데 보니까 22절 이어지는 게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살해 협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런 일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사울이 골칫거리가 돼요. 아, 이거 참,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도 좀 위태위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어가는 것 같고. 근데 또 예수를 믿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죽게 놔버려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탈출 작전. 광주리 구출 작전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광주리 구출 작전이. 그래서 이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사울을 죽이려고요. 유대인들이 성문이 그 다메섹 성이 있으면 그 성 여기저기 문이 있는데 거기 마다 지킨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 성문을 버젓하게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저격병이 지키고 있다가 성저 높은 곳에서 스나이퍼들이 쏘기 시작하면 죽는 거잖아요. 저격병이 또 정말 저격병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 당시엔 총이 그게 없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죽이겠다고 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은밀한 쪽에 성 벽을 내려가도록 성 바깥으로 달아내리게 됐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이제 유지해서 사울이 간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갔으니까 예루살렘의 교회, 거기 예루살렘 예수의 제자들을 이제 만나고 어울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반가워하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모여 있으니까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고선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피하는 거예요.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바나바가 이제 등장합니다. 27절,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줬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주님에서 살겠다고 할때 오히려 역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침체되는 그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틀림이 없으세요.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는 그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은 인생의 어려운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갈등을 겪는 그런 시간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관계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고 새롭게 인생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여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이 평생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그런 삶을 나누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다시 사울이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벌여요. 토론을 벌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해요.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다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아무래도 사울을 다소로 다시 좀 가도록 해야 되겠어. 그곳에서 좀 조용히 있으면서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말씀을 보면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시 나온 다소로 다시 가도록 합니다. 다소로 보냈어요. 거기서 바울은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지냈어요. 잊혀진 사람이 됐죠. 조용해졌어요. 교회는 바울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튼튼히 서갔어요. 이게 31절의 말씀 보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오차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잊기 시작을 했어요.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거기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인생에 그 많은 그런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3차 선교 여행을 그는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일로 따지면은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도보로 걷거나 그런 이동수단이 뭐 배나 그런 것밖에 없는데 장장 1만 마일 조금 덜 되는 그 거리를 다녔던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게 한 9천 마일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선교여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제자를 삼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그는 한치도 잊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그는 어디나 가든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예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또한 주로 삼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메이킹하는 그 일을 우리 각자가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 거의 절반 되는 그 부분을 바울이 기록하는, 성령이 붙들려서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바울 사도의 우리 인생 변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의 사역 초기에는 꺼림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례 협박부터 초기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골에 묻혀지고 잊혀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인생 이야기에, 그의 인생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그 사람들의 그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인생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거기 있을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신 것 중에 바울처럼 인생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끄럽고 어두운 과거사들이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말고도 혈육과 자기의 배경을 인생 담보로 삼고 자부심을 지니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바울은 그랬어요. 잘못된 관심과 열심을 인생에 전부를 바칠 만한 헌신의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을 내었던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거기서부터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겪고 불편한 인물처럼 된 적은 없으세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위기를 막 사료 위협을 겪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라고 해도 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시달렸던 그러한 경우는 있지 않으세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바울을 붙들어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그의 인생의 이야기, 그 인생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바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 모든 걸 뒤로 하기 시작한 삶.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열심이 있었던 그 시작이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몰랐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려움과 위협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계시다면 바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 과거를 극복하고 예수가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것이죠. 아직 나는 그렇게 예수가 다시 세워주시는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 한분한 분을 향해서 그 같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을 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살려고 할때 주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기 주시고 그와 같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이 바울과 함께 이 연보를 전하는 그런 일에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그런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바울과 함께 그와 같은 연보를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떤 그런 사역을 맡으면 끝까지 그 일을 끝까지 감수해 나가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건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깊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예, 바울이 그런 칭찬을 해요. 이거 바울이 다 칭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세 가지 칭찬을요, 하나하나 봐도 중요하지만 이세 가지 칭찬을 그냥 함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 칭찬 함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두기고가 아주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의 종된 신분을 소중히 간직하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종된 신분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모든 일에 신실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두기고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예수가 중심되어서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살펴보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고 섬기며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네가 정말 네 앞가림 잘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칭찬을 해준 종의 종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큰 것을 맡을 것이라 했어요. 착하다는 게 그냥 사람이 그냥 나긋나긋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착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일을 하고 그런데 신실했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faithful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우직하게 산과 같이 그 같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을 주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두기고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일,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복음을 안다면 그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신실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신실함은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어떤 일이든 일의 경중을 막론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요구되는 그 신실함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 인생 이야기도 두기고처럼 예수의 종으로 살면서 감당해 되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마다 신실한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주의 칭찬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여건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이 팬데믹 같은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주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같아요.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도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두기고 이야기를 알았는데 너도 내가 두기고에서 봤던 그 신실함이 너에게도 있었다. 그 칭찬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낸다. 그 바울이 그를 소개하기를 여기도 보면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마음에도 사무치도록 있는 게 이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향인.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 아시겠죠?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 출신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러분들과 동향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골로새 고향이 거기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한 줄 정도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그냥 상당히 이렇게 기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잔뜩 주제가 된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게 뭔지 아시죠?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쭉 넘겨가시면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바로 그 전에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빌레몬서라는 서신이에요. 편지를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처럼. 아, 빌레몬이요? 당신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그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고 또 상당히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 속에 오네시모가 등장하는데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가득 찼어요. 한마디로 그 편지는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소중한 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거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그리스도론과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성숙이 그 빌레몬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적용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간 데가 로마예요. 멀리도 갔죠.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갔으면 엄청나게 멀리 간 겁니다. 뭐 1000마일이 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뭐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이에요.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로마 감옥에 먼저 있었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죄수 형님. 그 형님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 로마 감옥에서 지금 목증 서신들을 쓴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바울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그런 인생에 신실함이 있고 충성스럽고 오네시모가 성숙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 얼마 안 있으면 추락할 텐데 형제여 형제가 할 일이 있다. 뭡니까? 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집 주인이요. 그게 예수를 위해서 지금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되는 헌신의 일이야. 자,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노예된 그런 상태에서 도망쳐 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빌레몬이 그것도 어렵겠죠. 근데 빌레몬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면 아직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은 신분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를 잘 살펴보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많은 문제를 오네시모는 일으켰던 것 같아요. 데미지가 한마디로 컸던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그렇고 또한 오네시모도 그렇고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그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빌레몬서에 보시면 15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피부처보다 더 가까운 주님 안에서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한 형제가 됐다면 빌레몬 당신에게는 그냥 예전에 노예 신분으로 오랫동안 세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알아왔던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하는 거는요, 단지 용서하세요가 아니었어요. 이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진심으로 맞이하는 형제, 어쩌면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하게 봐야 하는 형제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도 간혹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또 아픔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용서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요, 다시 예전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가 어떤 데미지를 했던 그 용서를 구하는 변화였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참 묘하죠. 완전히 다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새로운 인생 변화 이야기 속에는 뭔가 이런 회복이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배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종으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다면 빌레몬은 용서해 주는 일이에요. 용서해 주는 일인데, 그냥 용서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뭔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떤 고통, 어떤 손해, 또 어떤 악함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빌레몬은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하는 큰 영적인 숙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빌레몬은 용서해줬어요. 그리고요, 형제로 맞이해줬고요, 오네시모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주 예수께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대 교부 시대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초대 교부 시대의 서신을 보면 이그나시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어요. 얼리 처치 파더입니다. 그런데 이그나시우스가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요. 로마의 목사에, 로마 교회의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리더인 목사인 오네시모께 보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동명이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와 같은 내용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는 그와 같은 헌신이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공동체에서 리더로 단 잘 성장을 했고, 그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리더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보면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뭐 지나간 일이지만 용서해 뭐 이런 게 아니죠. 참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는 참된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진정으로 용서를 해 주셨기에 나도 또한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만났고요, 두개교를 만났고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들의 변화된 인생 이야기는 우리들의 변화되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 이야기가 우리 평생에 더욱더 많아지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가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지나가게 하셨기에, 그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주께서 권세가 되어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같은 우리 주님을 따라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